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신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신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해서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심각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편을 쓴 다윗이 두려움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당혹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다윗만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정말 친밀하게 가까이 지낸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시를 전문으로 쓰는 시인의 작품이 아닙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과 함께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쓴 것인데 그 내용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양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본문을 봐서는 전혀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까지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면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1절과 2절을 보니 무려 4번이나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하는 탄식의 탄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 낯선 침묵은 다윗만의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묻고 싶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간신히 유지해온 사업을 위해 하나님 망하게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신앙을 잃은 내 가족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간곡히 기도할 때 그리고 건강을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가야 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시편 과목 시간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시편을 묵상하는, 날마다 묵상하는 노트를 만들라는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한 주가 지나자 좀 괴짜 같은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님, 이 시편 기자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맞습니까? 이 시편의 내용들이 하나같이 왜 다들 징징대는 사람들의 내용들 뿐입니까?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불경스럽게 들리기는 하지만 그 학생이 시편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 학생의 말대로 시편은 정말 온통 징징대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들만 그렇게 징징대는 내용을 왜 했냐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기 때문인데 그들만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고백,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절규는 하나님의 침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만이 겪는 경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코로나로 또 여러 어려움으로 지치고 지친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본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지금의 상황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또 신앙의 안목을 본문이 제공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지혜와 안목을 본문을 통해 얻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본문에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더욱더 끈질기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깊은 영적인 침체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 영혼은 번민하고 있고 또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 더욱더 심각한 다윗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다윗이 사망에 잠까지 들까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는 이 3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윗이 정말 육체적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사망의 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육체적인 죽음으로 보고 다윗이 정말 죽기까지 되었다, 정말 호흡이 딱 끊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다윗의 위기가 영적인 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문제도 함께 얽혀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한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은 지금 적들을 통해 또 원수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다윗의 주변은 항상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로 아주 넘쳐났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원수가 누구인지는 자세히 몰라도 그 원수가 본문에서 벌써부터 나는 승리하였다라고 승리를 장담하고 자랑하고 있으니 지금 다윗은 외적으로도 죽을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거듭 또 간구를 하는데도 전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 다윗의 고통이 더욱더 가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렇게 죽게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을 무려 네 번이나 물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하나님만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다윗이 자신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을 그렇게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고통의 감옥에서 자신을 풀어줄 키를 쥐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만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그 문제를 직접 상대함으로 해결하려는 어떤 습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그 상황을 상대하려 하고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상대하여서 그 관계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상대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문제를 직접 상대하여서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초점을 능력의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본인이 그럴 능력이 없으면 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니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을 능력의 문제로 보지 않고 믿음의 문제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가 우리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한 섭리를 통하여 일으키신 문제이기 때문에 능력의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요구함, 어떤 문제를 해결함을 요구함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는 믿음의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상대할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는 사건입니다. 당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평생을 일군 가정과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귀향하는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형 에서가 군사 400을 대동하여 마중 나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정말로 환영한다면 에서 홀로 나와서 이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만나면 될 것을 에서가 군사를 대동하고 나타난다는 것은 에서가 야곱과 그의 모든 식솔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머릿속은 온통 에서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에서의 칼날을 피할 수가 있을까? 에서를 달랠 방법은 없을까? 에서를 어떻게 해야지? 라고 에서를 생각할, 에서를 상대할 생각에 야곱은 정말 머리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달랠 예물도 준비하고 또 에서에게 당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족과 가축들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은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짠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에서를 상대할 것인가로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생각을 야복강 강가의 씨름을 통해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실 야복강가의 씨름은 말이 좋아 씨름이지 하나님이 야곱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신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평생을 절름발이로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을 절뚝발이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궁지에 몰린 야곱을 위로하시지를 못할 망정 하나님이 에서에 앞서서 야곱을 이렇게 두들겨 패신 이유는 야곱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될 상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죽게 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야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 먼저 죽게 생겼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쥐고 있는 분은 형님 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끝까지 상대하고 물고 늘어져야 될 상대가 하나님인 것을 이 야복강 강가의 씨름에서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야곱은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문자 그대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씨름을 통하여 야곱에게 승리를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그래서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이 야복강 씨름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나의 능력이나 아니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상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을 상대하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침묵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상대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끈질긴 간절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더욱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외쳐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만을 상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그 침묵을 경험하는 모든 자들이 기도가 줄어들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빠지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5절을 보십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상황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데 다윗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 하냐면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미래의 소망으로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비록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구원을 미리 바라보고 미리 다윗이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지금 다윗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고난을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현재 십자가의 고난을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이겨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정말로 끔찍한 현실의 고난인 십자가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고난을 훗날 자신을 보좌 우편에 앉혀주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 소망으로 십자가라는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현실의 고난을 이길 힘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이진 않았지만 다윗은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내다보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니 힘든 현실이지만 그 힘든 현실을 기쁨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껏 다윗은 불러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갑자기 마음이 돌변하여서 소망으로 여기고 왜 하나님을 기쁨으로 받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차피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 무작정 하나님을 믿어보자 이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실 때 절대 근거 없는 소망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근거 없는 소망은 망상이고 착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실 때 절대 근거 없는 소망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는 확실한 두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취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취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를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약속이면, 성취된 약속이면 쓸데없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취된 약속의 말씀이라도 너무 소중한 말씀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취된 약속의 말씀으로 미래의 구원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성취된 약속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보고 미래의 하나님을 보며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라고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는 대신에 3절에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한 것입니다. 즉 다윗의 영혼이 눈이 밝히 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잡기 원해서 내 눈을 밝히 열어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취된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베풀었던 과거의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를 제공하십니다. 5절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여러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 과거의 사건들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다윗은 다윗에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들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랑을 5절에서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충성을 의미합니다. 이 헤세드의 충성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이 성경의 룻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를 변치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룻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가 무시해도 될 만한 룻에게 끝까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다하면서 끝내는 아들까지 안겨주는 이 변치 않는 충성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소망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충성의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그 과거를 떠올리며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사랑하셨다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종종 회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헤세드의 변치 않는 충성과도 같은 사랑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낸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면 때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충성의 사랑인 이상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사랑을 하나님의 행위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한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기에 그가 하는 사랑도 역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오셨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회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사랑한 과거의 흔적이 있다면 그 단 한 개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도 남는다는 훌륭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충성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본문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의 의문을 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침묵을 하시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헤세드의 하나님, 그 사랑은 절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면 제깍제깍 응답해 주시지 않고 때로는 너무 오랜 침묵으로 우리를 상대하시냐는 말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찬송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웨스민스터 소율의 문답 1문답에 의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궁극적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에서 찬양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찬양하기 좋아하는 까닭은 찬양이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해 줄 뿐 아니라 완성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인들에게 서로 거듭거듭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것은 단순히 찬사를 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들 연인의 즐거움은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인들은 사실 맨날 보고 항상 붙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한다, 오늘은 왜 이렇게 더 이쁘니? 라고 서로 매일매일 찬양을 하는 이유는 그 고백을 통해 그들 안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연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수려한 자연 경관을 보았을 때 그리고 하물며 맛있는 짬뽕 한 그릇을 먹었을 때에도 그 기쁨을 혼자만으로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자신이 경험한 기쁨을 입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이 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꾸 손주를 자랑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자꾸 손주를 봐서 기쁜데 이것을 자꾸 자랑하는 이유, 팔불출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자랑하는 이유는 그 자랑을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손주에 대한 기쁨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보고 경험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찬양을 하는 것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완성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을 완성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찬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실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고난이 없이 자유스럽게 모이고 자유스럽게 교제할 때는 그렇게 기뻐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이라고 하면 아니 뭘 또 모여 라고 부담스러워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일 수 없는 고난을 딱 겪고 나니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 속에서 예배와 교제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빌어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이며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에게 때때로 침묵하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을 찬양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간구에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으시는 분도 아니고 버리시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를 중간에 버릴 하나님이셨다면 아예 처음부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위한 침묵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면은 우리를 위한 외면인 것입니다. 침묵이 침묵이 아니고 외면이 외면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간구를 딱 한 번 외면하신 적이 있기는 합니다.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독생자를 외면한 것이 바로 그 딱 한 번의 외면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아들을 외면해야 우리를 영원히 외면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를 외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외면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마지막처럼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을 확장시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